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몇 주째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셨사운데,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셨사운데, 오늘 저희들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우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1, 2절에서는 사라가 죽은 이야기와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애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굴 속에 장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3절서부터 18절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년을 살았다고 하면서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그러면서 헤브론 앞에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으니라. 헤브론은 가나안 땅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리앗 아르바 하는데 헤브론의 옛날 이름입니다. 가나안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고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인 부엘세바로 가는 길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내가 죽자 아브라함은 시체가 안치된 천막에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아마 수염을 깎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에 재를 쓰고 금식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을 자신과 아내가 살던 하란으로 모셔가서 그곳의 가족묘에 장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묻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땅에 살고 있는 햇사람들에게 사라를 매장할 곳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이다. 내 소유를 삼을 매장지를 내게 주어 나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나는 떠돌이 이방인 외국인으로서 이곳에 거하고 있기에 땅이 없으니 내 아내를 묻을 땅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 내 소유를 삼을 매장지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에 충실한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그저 사라를 매장할 남의 땅이 아니라 사라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손들도 묻힐 자신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자손 대대로 사용할 가족 묘지용 땅이기 때문입니다.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예의를 갖추어서 대답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 오늘날 sir 경칭 표현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시니이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떠돌이 외국인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위대한 리더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mighty prince라고 번역합니다. 위대한 방백이시라고. 이것은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구출해 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소와 양과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결한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아브라함은 좋은 우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것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묘실 가운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묘실 가운데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참 선한 제의 같지만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민인 햇족 속 앞에 몸을 굽히고 각별한 예의를 갖추어서 다시 말합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여 그의 땅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소서. 온전한 값에 그가 내게 주게 하소서. 굴을 달라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죽은 사람을 굴에 묻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막벨라는 아브라함이 이전에 살았던 마므레 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값을 후하게 줄 테니 에브론이 소유한 땅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빌려주지 말고 거저 주지도 말고 내게 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가 되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10절을 보면 마침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던 햇족 속 사람들 중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지금 아브라함은 성내의 모든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공식적인 상거래를 하는 성문 안에서 성읍 장로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러자 에브론은 성문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듣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성문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듣는 가운데 말했다고 하고 내 동족 앞에서 드리겠다 하고 그 얘기는 모든 증인들 앞에서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거저 주겠다는 제의를 거부합니다. 에브론이 죽으면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은 우리 것이라 하며 다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햇사람들에게 몸을 굽히며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말합니다. 청컨대 내가 그밭 값을 지불하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땅을 빌려서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서 내 소유로 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말합니다. 내 주여,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당시 400세겔은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가격은 20세겔이었기 때문에. 말은 우리 사이에 어찌 값을 흥정하리까 했지만은 실제로는 엄청난 이익을 챙긴 겁니다. 아브라함은 햇족 속이 듣는 데서 당시 상인들이 통용하는 기준에 따라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당시에는 동전이 없었기 때문에 은을 달아서 준 겁니다. 당시 관례를 깨고 일체 흥정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준 겁니다. 그러므로서 17, 18절을 보시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 밭과 그 안에 있는 굴과 밭 경계 안에 있는 그 모든 나무들이 햇족 속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이전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넘겨줍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모든 자가 듣는 가운데,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햇족 속이 듣는 데서, 햇족 속이 보는 앞에서 거래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에브론도 자신의 동족 앞에서 거래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거래는 적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헤브론송의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손 대대로 이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소유라는 것을 확실히 한 겁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이 살고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막벨라 밭은 가나안 땅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산 밭과 그 안의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지, 매장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3장은 거의 전체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한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 문장이면 좋한데 창세기 기자는 왜한 장이나 무려 17절이나 할애해서 그 과정을 구구절절히 기록하는가? 오늘 말씀의 요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의 요지를 파악하기 힘들 때는 그 글의 앞부분과 끝부분을 보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종종 소론과 결론에서 그 글의 요지를 직접 간접적으로 밝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요지는 앞에 2절 그리고 뒤에 19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에 하고 시작합니다. 마지막 19절, 20절 끝나는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가나안 땅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그 밭과 그 안의 굴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소유 매장지로 양도되었더라. 오늘 말씀 첫머리와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것은 헤브론은 가나안 땅의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근교인 막벨라 밭을 샀다는 말입니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도 비싼 값을 치르고 샀다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왜 샀겠습니까? 물론 죽은 아내를 장사할 묘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땅에 계속 살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는 가나안 땅을 자신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이 곧 폐허가 되고 멸망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땅을 샀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곧 심판하셨다가 다시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후에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의 일부를 산 겁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땅에 아브라함도 장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장사하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장사하고, 요셉의 시신도 애굽으로부터 모시고 와서 장사한 겁니다. 자신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믿은 겁니다. 아직 땅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믿은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사는데 큰 돈을 지불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적법한 거래였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헤브론의 장로들이 모두 증거한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의 일부를 삼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할수 있는 바를 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당시 문명이 발달한 곳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화와 예술과 과학기술이 발달한 곳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람과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무것도 없는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의 일부를 산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천들,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대를 본받기에 할 수만 있으면은 대도시 서울에 가서 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 메소포타미아의 애굽에 살려고 합니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에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적은 것이지만은 실제로 약속을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답게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지만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 4절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이다. 내 소유를 삼을 매장지를 내게 주어 나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전체를 네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생전에 소유한 땅은 자신의 가족 묘지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 전체를 네게 주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모두 자신이 묻힐 가족 묘지 밖에는 소유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기준으로 가족 묘지는 절대 미니멈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그리고 내가 묻힐 매장지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제 수요일 날 간증하신 황하수 장로님 의학 공부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공부하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받은 연금 다 학비에 쓰고 생활비에 쓰고 다 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에게 남겨줄 것 없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떠날 때도 100% 자비량 선교사로 떠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실 때도 집을 다 팔고 남의 집 전셋집에 들어가서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집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신분은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모두 이 진리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다. 안주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여 외국에 거하는 이방인들처럼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거류했다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늘 쳤다가 내일 거둘 수 있는 장막에 거했다고 합니다. 왜? 나중에 터가 있는 파운데이션이 있는 찬란한 성, 하나님이 실제로 설계하시고 지으실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마치 외국에 거하는 이방인과 같이 장막에 거하는 것을 비를 피할 곳과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사는가?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현 세상, 지나가는 세상인 거 기억하고 세상에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에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 6절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지도자시니이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위대한 리더시니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도 비슷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신들과 판이하게 다른 사람인 것을 보아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살며 누리며 사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해 주는 네 번째 교훈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은 아내의 매장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무려 400세겔이나 지불했습니다. 물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를 진정 사랑하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편의주의로 삽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자신을 모든 것을 희생해서 키운 사랑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매장지를 구입하지 않고 화장해버립니다. 누가 죽어도, 가장 친한 친구가 죽어도 가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샀을 때 오르난이 거저주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했습니다. 온전한 값을 다 지불하고 샀습니다. 왜? 다윗의 말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는 번제는 드리지 않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니라.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 둘이 있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그 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답게 실제로 살고, 둘째,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객으로 살며, 셋째, 대가를 치르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넷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